얼마 전까지 우리는 TV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청문회 과정에서 몇 분들은 좀 문제가 많이 지적되어서 자진 사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정을 책임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메시아 인사청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만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짝퉁 메시아인가 아니면 진짜 메시아인가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실력, 어떤 사람의 자격을 검증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뭡니까? 시험 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답다라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학창시절에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시험 공부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이런 소원 안 가졌을 건데,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런 소원 가져봤을 거예요. 시험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런 소원 가져보셨어요? 예, 여러분 공부 안 했나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내가 시험만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소리하고, 예? 막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부모님이 그 자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직도 참 인생을 모른다, 비현실적인 생각을 한다, 언제 철들래, 그런 생각 여러분 할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소원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 신앙생활에서 시험만 없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시험만 없다면, 이 시험만 사라진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시험이 좀 없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는 시험이란 단어는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예, 비현실적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각오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실력을 길러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실력이 있으면 시험은 오히려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자격을 나타낼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시험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시험 피하고 싶지요? 예. 그냥 없었으면 하는 부담스러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험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섭리를 잘 살펴보면 그 시험 속에 꼭 나쁜 것만 있는 것 아니에요. 축복의 성분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축복 속에 독이 있어요. 반대로 피하고 싶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 속에 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갑자기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더 하나님께 바짝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해질 겁니다. 예, 복이 있지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축복의 응답으로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건강 회복하고 나니까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예배를 빼먹습니다. 놀러 다닐 일들이 많은 거예요.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신 뜻이 그게 아닌데. 축복에 독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부어주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 참 고민이 많습니다. 참 신중하십니다. 왜요? 이것 우리가 감당 못할까 봐, 우리가 이거 잘못 쓸까 봐, 잘못 사용할까 봐 그러면 독이 되는 거예요. 복이. 시험은 우선 힘들고 괴로워 보이지만 우리가 잘만 이겨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4절에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속에 감춘 축복을 뭐라고 하느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왜 시험 하라고 하시는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구비되고 준비된 자격 있는 성도를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십니다. 제가 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나 또 목회 사역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것이 참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디다는 것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성장 막 속전속결로 팍팍팍 성장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예, 굉장히 더디지요? 어떨 때는 후퇴하는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하루만 자면 막 급성장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특이 체질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급성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더딥니다. 왜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진보가 느린가? 다 우리가 죄인의 후손이었고 죄의 후유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그렇게 더디게 발전하고 더디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시련을 통과하고 시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신앙의 키가 쑥 자라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그냥 내가 안간힘을 쓰고 신앙 뭐 훈련받고 노력하고 이것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건, 어떤 시련이나 시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최고의 신앙의 스승이요, 시험이 최고의 훈련 교관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험 속에 감추인 이러한 축복을 아는 사람, 또 이 축복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시험을 통과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시험을 통과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게 우선 듣고 말하기가 참 편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하지만은 정작 시험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도 남모르는 큰 시험으로 고통하는 당사자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 참 감당하기 힘든 말 같고 엉뚱한 말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을 소망하는 사람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시험 중에 기뻐하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건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성숙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또는 통과했을 때 뭐 세상 다 끝장난 것처럼 울고 불고 난리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하나님 나를 버렸어 이런 식으로 통과한다면 내가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간 분이 누구십니까? 4장 1절 보니까 마귀가 아니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님,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치는 자리로 이끌고 갔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 또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시험의 자리로 때로는 이끌고 가시느냐 이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는 건 아니지만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통하는 것을 이렇게 즐기려고 그러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된 왕같은 제사장다운 영적인 실력, 신앙의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통과하도록 허락하신답니다. 여러분 때때로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지혜롭게 사랑을 못해가지고 이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과보호, 과잉보호를 하는 거예요. 매일 따라다닙니다. 이것도 위험하다, 저것도 위험하다. 뭐 다 일일이 부모가 하나부터 열 개까지 다 간섭하고 보호하고 챙겨줍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다 챙기고 간섭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부모들을 헬리콥터 부모라고 그럽니다. 헬리콥터 타고 늘 아이를 감시한다고. 이런 식으로 자녀를 너무 과잉 보호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아이들이 힘든 세상, 이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만한 저항력을 상실합니다.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고 머리도 있고 체격도 장대한데 힘이 없어요. 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마보이, 파파걸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는데도 늘 부모님 의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과잉보호에 산물이는 거예요. 과잉보호는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후유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교육목사님 통해서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덩치 큰 중학생이 그날 뭐 예배를 드리고 늦게까지 특별활동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집에들 다들 가라고 돌려보내는데 집에를 안 가고 그냥 바둥바둥거리고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물어봤대요. 너 왜 그러냐? 집에 가는 방법을 모른대요. 왜 그렇습니까? 중학생인데도 늘 부모님이 교회까지 태워다주고 또 집에까지 태워다주고 그러니까 버스를 몇 번 타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집에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지혜롭게.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 때로는 시험 통과하는 것 마음 아프지만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지혜로운 사랑은 때로는 터프한 방식으로 아주 엄격한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탁 해주는 것이 꼭 사랑이 아닙니다. 터프하게, 영어로 터프하게 아주 강하게, 엄격하게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시험의 본질,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뽑아내려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시험을 통해서 신앙 인격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인격.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이 뭡니까? 연단되어진 순전해진 신앙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인격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허락하신답니다. 그렇게 해서 불순물이 없는 순전하고 강한 그러한 정금 같은 신앙의 인격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불이 그 사람의 신앙의 공력이 어떠한지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불을 한번 통과해보면 그 사람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그 사람 신앙의 진면목은요,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 뭐,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또 뭐 그 중요하겠죠. 또 뭐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또 여기저기 뭐 훈련 받으러 다닌다고 그것으로 다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진짜 면목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 사람이 시험을, 이 시련을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통과하는가 가만히 보면 다 나타나게 되었어요. 특히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에 다 나타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 가끔 듣습니다. 인격이 밥 먹여주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런 속삭임이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 밥 먹여주냐? 이번 장관 청문회에서도 결국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그 사람 학벌이 어떻다? 외모가 어떻다? 뭐 어떤 실력이 어떻다? 이런 문제는 큰 비중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도덕성, 사람됨됨이 인격의 문제 아니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잔 맥스웰 목사님 같은 분,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은 많은 자료들을 조사하고 연구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성공을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식견은 성공을 위한 20%밖에 역량을 발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0%는 다 어떤 요소에서 성공에 좌지우지 되는가? 80%는 소위 people skill, relational knowledge, 다시 말하면 인격적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적 능력,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인생 성공의 80%를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궁극적으로 인격이 뭐예요? 밥 먹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인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한, 믿음직하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신앙 인격을 우리가 갖추어야 돼요. 왜? 신앙 인격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어주고 싶어도 신앙 인격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주야로 막 축복 달라고 구해도 그릇이, 신앙 인격의 그릇이 안 갖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과 시험도 통과하게 해서 이 그릇을 뽑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자기 불 속에서 굽지 않습니까? 그릇을 뽑아내시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크레딧카드 하나 해주세요 막 그러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에게 크레딧카드를 맡겼다가는 집안이 망할 것 같아. 매일 사치하고 돈 쓰고 돌아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안 맡길 거 아닙니까? 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 됨됨이를 보니까 딱 부러져요. 너무너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사치도 안 하고 이 아이는 부모가 보기에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할 때 그래, 너 보통 카드도 아니다, 플래티넘 카드, 골드 카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해서 신앙 인격을 뽑아내시는가? 그 속에 감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어떤 신학교 졸업식에서 총장님이 졸업하는 신학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인간, 죄인의 모습으로 있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 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믿음은 좋은데 인격은 형편없어. 그거는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과 인격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인격이 엉망일 수 있습니까? 사람 됨됨이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릇이 예비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 사람 보면서 야, 저 어떻게 사람이 저 모양이냐? 참 사람 같지 않다. 되먹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내심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어떤 때입니까? 예? 별것도 아닌 어떤 유익, 알량한 돈 몇 푼에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소신도 버리고 심지어는 신앙도 버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되먹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돌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바로 그런 시험이에요. 먹고 사는 거, 생명의 문제, 이것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어떤 분들은 돈 몇 푼 더 벌어보려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한 달에 한 번 또 석 달에 한 번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커밍아웃 자기를 드러내는 게 쑥스러운 거예요. 왜? 쑥스럽기도 하지만 이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소외되거나 왕따되거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래서 식사시간에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 하고 밥 먹는 거예요. 남들이 볼까 봐.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진득하게 기도하면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볼까 봐 겁나서 그게 떡 먹는 시험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타협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 의, 식, 주 다 더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것도 못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믿어지느냐 했고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훨씬 어려운 믿음인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맡겨요. 그래야 쉬워지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알량한 명예, 공명심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자신의 품이나 소신이나 원칙 또는 자기를 망각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느냐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인기와 평판에 연연해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쉽게 낙심하고 상처받는 사람들 뭡니까? 알아주지 못한다. 인기에 연연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남들이 나를 좀 어떻게 볼까? 나를 좀 알아다오. 이런 공명심이나 자기 명예 때문에 하는 것 하나님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순례객들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 꼭대기에 예수님이 서 있어요.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하십시다.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또 메시아를 받쳐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메시아다 열광을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뛰어내려 뛰어내려. 뛰어내리는 것은 뭡니까? 뛰어내려서 자기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뛰어내려서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뛰어내려 뛰어내려 소리를 듣습니까? 당신이 나서야 돼. 생색을 내야지. 부탁해봐. 돈 좀 써. 알아달라고 해. 다 이게 뭡니까? 자기 높아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거 때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원, 자기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거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막 우리 곁에서 뛰어내려, 뛰어내려. 그 충동에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날까요? 뛰어내리면 오히려 낮추어진답니다. 낮아져요.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내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추어야 돼요. 뛰어내리는 것과 낮추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낮추고 겸손하면 누가 높여줍니까?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추면 하나님이 높아주셔요. 뛰어내려서 내가 막 안간힘을 써가지고 얻는 명예는 얻었다 하더라도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낮추었는데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빼앗기지 않는 참 명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뛰어내리지 말고 낮추어야 돼요. 또 마귀는 마지막으로 어떤 시험을 합니까? 순식간에 예수님 눈앞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휘황찬란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 얼마나 기가 막힌 제안입니까? 절대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타협해라. 그럼 다 주겠다. 누가 보느냐, 아무도 안 보지 않느냐. 한 번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한 번만 타협해라. 원칙을 접어라. 한 번만 눈 감으면 쉬운 길, 보장된 길, 편안한 길이 열린다. 뭐 그렇게 고지식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다 하려고 하느냐? 딱 한 번이다. 대가 없이 어떤 성취를 맛보겠다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일확천금, 한순간에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것은 다 편법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외에는 공짜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귀한 것, 열매 맺는 것 다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김포 외국고등학교 그 입시 문제가 유출됐잖아요. 그 교사 하나가 시험 문제를 빼돌려가지고 답을 매겨가지고 뒷거래를 한 거예요. 부모들하고 아이들에게, 야, 내가 지금 이 확실한 원본 시험 문제다. 이거 내가 아주 극비리에 빼왔는데 너희들 뭐 그렇게 공부 힘들게 할 거 있냐? 이거 확실한 거다. 보장된 거다. 부모님 말해가지고 이거 사라. 들키지도 않는다. 내가 완벽하게 했으니까 안심해라. 어떻게? 보장됐다니까? 반드시 합격한다. 그렇게 막 유혹하면서 속삭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요청을 들고 왔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 보장된다고? 얼만데? 100만 원? 아, 싸다. 우리는 그렇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본다고. 예수님 경험했던 이 모든 시험들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할 거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준이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단호하게 이기셨어요. 분명한 가치관이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40일 굶었습니다. 여러분 3일만 바꾸는 거 보세요. 눈이 뒤집어집니다. 40일 굶는다는 것은, 아, 예수님이니까 뭐 40일 굶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답니다.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가장 쇠약하고 위기의 때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꽉 찼으면 그러겠습니까? 가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전신마취 수술을 받을 때에, 전신마취를 받을 때, 전신마취 받으면 그 사람 무의식 속에 있는 말들이 막 나온대요. 예? 근데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성도님이나 어떤 권사님이 수술을 받는데 어떤 분은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인용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통해서. 어떤 분이 막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유행가를 부르고, 뽀롱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신 마취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이까지도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툭 치면은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이 나올 정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가치관, 이 신앙적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은 여러분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봉사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말씀에 내 심령을 조율해야 되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기타 장만했다고 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타가 조율이 돼야, 주율이 조율이 돼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늘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조율해 놓은 상태, 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때에 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한 집사님이 간증을 했죠. 많이 몸이 아팠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간증 다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약 저에게 어떤 분이 주택복권 당첨과 예수 믿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예수 믿는 것 선택하겠다고. 그분의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두 개 다 하지요 뭐. 하나만 할 수 있다니까 하나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는 참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시험 친 성적표를 한번 보십시다. 전부 다 만점입니까? 예수님 다 만점 받았잖아요. 우리는 틀린 게 많습니다. X 표시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체질을 잘 안답니다. 우리가 시험에 잘 들고 또 실족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체질 부족함을 잘 아세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한테 너도 인생들이 겪는 시험 한번 다 맛봐라. 쉽지 않단다. 예수님이 이거 쉽게 통과한 거 아닙니다. 아주 어렵게 어렵게. 하나님 아들이니까 쉽게 쉽게 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게 어렵게 통과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겼죠. 겨우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아, 참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이 이 영적인 시험을 이긴다는 게 이렇게 힘드는구나. 참 쉽지 않겠구나. 이걸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쌍히 여깁니다. 시험 겪고 막 이러는 거.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잘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 겪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유혹받고 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 구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험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갈등하는 거 당연합니다. 유혹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담력을 주세요.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이 도우시는 힘을 덧입으면은 능력을 받는답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 시험을 잘 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11절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가 떠나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 시험의 때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큰 시험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시험의 때가 영원히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 그러니 이 시험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의도를 깊이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시험을 잘 치르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다 끝났을 때에 아이고 야이야 시험 친다고 고생했지. 곰국도 끓여주고 영화 구경도 보여주고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해주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답니다. 시험 친다고 고생했다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전사들 보내서 특별히 도우시고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성숙으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속에 감춘 하나님의 축복의 선한 뜻을 신뢰하면서 시험을 잘 이기고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시험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 온전한 축복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어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잘 주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차원의 축복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